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모델 두 번째 강의, 5장과 6장을 할 텐데, 언제나처럼 시작하기 전에 실없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별로 관련되어 있진 않지만, 대화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동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중에 송유건 군이라고 있죠. 그 송유건 군이 TV에 나올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면은 쟤는 저 나이에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송유근 군과 관련된 그 인터넷 기사에는 모두 댓글이 막 달리죠. 아, 송유근 이런 애 너무 싫어. 이렇게 막 뉴스 나오는 게 두려운데, 이제 그때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대화법은 이제 침묵의 대화법이죠. 송유근 군이 나오면 움찔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대화를 피하거나 부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묵의 대화법은 단순히 대화에 침묵한다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만이 쌓이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게 돼. 예를 들어서 그 부부가 그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부인이 남편의 남편을 좀 무시하고, 그, 매사에 이렇게 빠릇빠릇 깔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늘어댄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30년 살면 조그만 일부터 막 지적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 남편은.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고치질 않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변기를 올리지 않고 오줌을 누면은 남자들이 서서 누우면 그 변기 커버에 오줌이 묻죠. 그대로 두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당신 왜 변기를 올리지 않고 누고 변기를 그대로 두고 나와서 다음 사람, 앉는 사람이 그걸 닦게 만드느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적해도 계속 그 일종의 저항의 표현이죠. 저항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침묵의 대화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강요한 선생님식 대화법. 그래서 공부해라. 쟤는 저렇게 하는데 이러면 에 이렇게 요즘 잘 지내냐?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그 강요한 선생 아마리오스.net 홈페이지 가면은 그 방송 강의한 것 중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강의가 있는데, 강의라기보다는 한 분이랑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소로 이제 신경을 끄는 방법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세 번째 대화법이 촌천살인식 대화법인데, 그래서 저 나이에 저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러면은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연배인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호인데 아버지 뭐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딱 한마디 쏴붙이고 가면 이제 촌천살인식 대화법이 되는. 그러면 뭐 밥을 안 줄지도 모르죠. 부모님 나름의 그 침묵의 대화법을 다시 발동해가지고 밥을 안 주는 식으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가 이제 비폭력 대화법인데, 오늘 소개할 책이 비폭력 대화라는 제목의 바우 출판사에서 나오고 마셜 B. 로젠버그 박사가 쓴이 책입니다. 이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교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 비폭력 대화 센터 이런 걸 세워가지고 강사들을 확보해서 비영리 단체로서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민들레에서 일하시다 지금 임상심리학 공부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이 비폭력 대화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대화를 재구성하자면은, 쟤는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너는 뭐 하고 있냐?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먼저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저 애는 어린데도 저렇게 뛰어난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실망하셨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나는 당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최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비교하지 마란 말이야. 이러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가하지 않고 일단 부모님은 제가 저만큼은 못 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저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하셨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느낌을 확인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이제 표현. 그런 마음이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욕구를 표현해. 저도 공부를 잘 하고 싶지만 이 공부 저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언어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할 것을 요구해야 되죠. 그 자기도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서 주문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 이야기를 살짝 하는 거죠. 제가 느낀 자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는 40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느낌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저의 느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이 TV를 송유공군 기사 TV만 보고 10분 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MVC인데 이게 뭐 자칫 잘못 이해되면 이것은 성인의 대화법이 아니냐, 세인트의 대화법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대화하는 기술의 한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선배한테 문자를 보내서 선배가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저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딱 보내. 이게 약간 컬트적인 분위기가 나는 MBC 대화법의 그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MBC 대화법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보면은 그 사회복지기관에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는 좀 늙은 백인 남자가 요즘 낙태하는 사람들은 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사회복지금 보고 못 받게 해야 돼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보통 우리 그런 일 있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MBC 대화법을 못 익히면은 일단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결국 침묵의 대화법을 택하든가 아니면은 촌천살인형 대화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보통 같이 생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침묵의 대화법을 택할 것이고, 근데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던 MBC 강의를 들은 그 사람은 그 동료와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듣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미혼모들이 그 사회복지기관에 뭐 타러 많이 오는데, 그런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임신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재진술하는 것, 느낌의 형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내 편이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잘잘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카만 해도 말이지,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그렇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제 기분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묘모들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것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님께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저는 많이 슬플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자기 이야기 다 풀어놨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를 이제 들어줘야 할 입장이 돼서 결국 그 MBC 강의를 듣는 젊은이는 같이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그 늙은 백인의 완고함을 누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살아감에 있어서 일단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더 많은 행복을 이 사회에 내고 옳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자기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윤리학적 문제에 있어서 이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으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그 그렇다면 비폭력 대화법을 만약에 대화를 할땐쓸 것이고, 또 글을 쓸 때도 뭐 느낌이나 감정 정서 이런 것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논점을 최선의 형식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말 꼬투리 잡기가 되지 않도록 논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면은 결국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할 텐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MVC를 인품 수양을 많이 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MVC Non-Violent Communication 해가지고 비폭력 대화를 MVC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제 저와 의견이 180도 다른 사람들, 누구와 의견이 180도 다르다는 건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성에 있어서나 지향에 있어서는 나와 같은데 현실 파악에 있어서나 대안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 이런 거 말고 180도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례한 사람들, 기본적인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은 사물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를 받는 까닭은 그 사람을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뭐 군대 편아 군대가 아니라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그 직원이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틱틱 뭐 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게 몇 가지 명제들이 우리 사고 과정에 숨어 있는데 일단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불친절하게 틱틱거릴까? 그냥 화가 팍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성적인 주위의 몇몇 사람들, 이미 그 좋은 평가가 판명이 난 사람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물자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바람 소리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도 싸움이 붙는 까닭이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꿇어야 되는데 왜안 꿇냐? 그래서 툭 부딪히고 지나갔는데 사과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당 사과를 해야 되는 저 사람은 응당 사과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규범적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규범적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화가 나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뭐 직장을 다녀도 상사가 뭐라 그러고 너무 자기 공은 채가고 뭐 해악은 자기한테 다 돌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막 쌓이죠. 그리고 직장 동료 중에서도 얄미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자기가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미워하자면 한없이 미워하게 되는데 전부 바람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자연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감탄사를 발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두고두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비가 갑자기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론 입으로 에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 자연은 응당 나에게 비를 안 내려야 되는데 내리니까 지금 규범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응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은 보통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왜 우산을 안 들고 왔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죠. 그렇다고 이제 이것은 순전히 처세술의 영역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로 규범적인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규범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목적으로서요.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세술로서는 사물자연으로서 대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가 오면 우산을 펴고, 추우면 난방을 켜고, 홍수가 많이 나면은 댐을 건설하고 이렇게 각각 그것을 가장 잘 파헤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실시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80도 대립하는 사람들 아까처럼 뭐 미성년자들 다 화상 있게 이렇게 좋은 것이 찍듯이 낙인을 찍어야 돼 이렇게 딱말 내뱉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물자연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물자연과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침묵의 대화법을 하거나, 촌천살인 대화법을 하거나, 이것이 옳지 못한 거죠. 옳지 못하다기보다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처세술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을 일단 사물자연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결과를 낼 방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인품 수양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비폭력 대화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나 많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댓말을 쓰거나 선생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거나 이러면은 자존심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상대방은 사물자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비폭력 대화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우락부락하고 문신을 하고 막 이런 깡패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과 바에서 좀 말다툼이 붙었다 이럴 때는 항상 썰을 붙인다. 썰을 붙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박사학위를 받은 로젠버거 박사가 이 사람은 인품도 매우 훌륭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은데 그 젊은 그 우락부락한 그 문신색인 깽에게 과연 선생님이라고 쓰면은 그게 뭐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을 가장 그 소동을 잘 진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담 없이 남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란 말도. 그래서 우리가 각그 살아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소로 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잘 퍼뜨리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기에는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이런 것을 잘 퍼뜨리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응당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 왜 저렇게 멍청할까? 어리석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 헤쳐나가야 할 일종의 자연재해로 보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 견해가 오른쪽으로 우경화되어 있다 이런 것은 헤쳐나가야 할 자연재해고, 그래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실없는 소리였고. 그러면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실없는 이 실없는 이야기 언제 생각했냐면은 저도 군대에 있을 때그 같은 소대의 사람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그때는 스트레스만 받았죠. 이런 MBC 대화법이라든지 사물자연법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그 살인 충동 이런 거막 느끼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없어진 거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모르죠. 그렇게 군대, 뭐 회사 아니면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은 자기가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죠. 대학에서의 교우 관계라든지 뭐 동호회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친구 관계 이런 거야 침묵의 대화법이 보통 많이 애용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화를 조절하고 해서 암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시간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리고 이거를 사물자연법을 그 루시인의 아큐정전에 나온 정신승리법과 혼동해서는 안될 겁니다. 루시인의 아큐정전의 아큐는 성 안의 사람들은 젓가락 지는 방법도 제대로 모른다 이러면서 내가 더 우월하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있다는 어떤 관념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신을 관념적 조작을 통해서 서열 위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정신승리법. 아무리 얻어터져도 그걸 갖다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물자연법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어떤 이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큐의 정신승리법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자면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중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였지만 그것은 경제적 조건, 즉 노예가 다수이고 그 노예의 잉여 생산물을 기반으로 정치 참여 행위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민의 존재, 여성과 노예를 배제한 인민의 협소한 개념, 그리고 선동이라든지 대중조작, 일관성 없는 대중의 결정, 어떤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보였다는 것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이제 보호민주주의에서 홉스와 로크, 그래서 계약론적인 이론 구성을 통해서 왜 인민들은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놨고 이들의 관심사는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들 불평등한 어떤 경제적 관계라든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관계를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함으로써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했다든지, 실제로 어떻게 해서 실제 정부가 구성되느냐에 대한 제도적 정교화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발전적 민주주의로 넘어가서 아까 말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구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정부와 그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경계까지 걷는 그런 이론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적 구조관계로부터 정치의 핵심적인 영역을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죠. 그 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접 민주주의 피라미드형 코민 구조 역시 코민 바크의 정치를 억압하고 또한 정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업무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고 또한 과두제로 흐를 위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시하였고 또한 정치 참여의 수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였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전망. 그래서 베버와 슘페트를 살펴볼 텐데, 먼저 베버를 막스 베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관료제 의회 그리고 민주 국가. 베버는 중앙 집중화된 행정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165의 두 번째 단락에 인용문을 보자면은 행정적인 업무의 복잡성과 그 범위의 지나친 확대는 훈련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기술적 우월성이라는 결과를 점차적으로 초래했으며 그리하여 적어도 그 기능인들을 계속 선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적 목적을 위한 특수하고 영구적인 구조의 출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그러한 구조가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앙 집중화된 행정은 행정적인 업무의 복잡성과 그 범위의 지나친 확대, 이로 인해서 현대 국가에서는 불가피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기능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해서 166페이지 인용문 보면은 방가로 1 조직이 지방적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구성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방가로 2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방가로 3 행정적 여러 기능이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방가로 4 방법과 수단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훈련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고 지방적이고 구성원의 수가 적고 행정 기능이 안정되어 있고 이런 어떤 소규모 사회, 정근대 사회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베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환에서 양가로 이 관료적 행정이 필요한지의 문제와 국가의 계급적 특성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베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문제 설정을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은 167페이지 두 번째 문단. 행정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국가 장치의 통제에 관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베버의 견해로는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중앙 집중화된 관료적 행정을 정치적, 사회적 조직의 필요한 특징인지를 여부를 묻는 질문과 국가의 계급적 특성에 대한 물음을 병행시킴으로써 위의 문제들을 혼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도 관료적 행정은 그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복잡성 때문에 현대사회는 필수적이라고 베보는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두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를 비판한 것입니다. 양가로삼 현대국가의 특징을 이제 베버가 어떻게 보았느냐. 첫 번째로는 영토, 두 번째로는 폭력의 독점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168페이지 나왔듯이 합법성, 리지르머시, 정당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은 베버에 있어서는 합법성이라고 보는 게좀더 가까운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 국가의 권위는 그 자체 내용의 특별한 호소력 또는 카리스마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인민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에 의한 규제에 있다. 그래서 국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적 행정장치가 영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버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대 국가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관료적 행정장치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양가로 4번, 교환에서 양가로 4번에 보면은 16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은, 즉 권위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정돈된 공직의 개서제, 비인격적이고 성문화된 절차를 가진 법규의 존재, 각 공무원이 재량껏 처분하는 강제 수단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 그들의 전문가적 훈련과 자질에 근거한 공무원들의 임명, 전시간 고용된 피고인들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업무들, 또한 공무원들을 행정수단의 소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 세계에서 관료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주막집을 한다 그러면은 왕이 너 주막집 때려쳐! 이러면은 주막집 때려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유흥업을 한다 그러면 유흥업 신고를 하고 그 영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뭐, 미성년자를 교육하면은, 등록 취소, 뭐 면허 취소, 이런 게 있고, 또 뭐, 미성년자 출입시켰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이런 것이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이때 이때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이고, 또 공무원이 재량이 있긴 하지만, 그 재량의 한계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왕은 뭐 옛날에 사람 살렸다 죽였다 이런 거다할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동일한 문제를 수없이 다뤘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것이고, 또한 그 공무원들은 국가를 소유하지 않죠. 옛날에 왕이라든지 그 과두정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행정수단을 애초에 했는데, 공무원들은 행정수단의 소유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관료적 행정장치의 특징이 결국 그 합법성을 기초지우는 현대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베버는 양가로 5, 양자택일이 필요하다. 현대 국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자택일이 필요하다. 관료제냐 아니면은 수박 겉핥기식 지식에 의한 의사결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관료제를 택하지 않으면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수박 겉핥기식 지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가로 6. 다만 베보도 이 관료제를 무제한적으로 칭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료제의 성장으로부터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서 경계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버의 문제의식, 교환에서 양가로요. 관료들의 전문성 정보 비밀 취급으로 관료들에게 상당한 권력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료적 권력은 어떻게 견제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그 행정부 관료들, 그리고 그 관료들 하위 조직 기관, CIA나 뭐 이런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중요한 정보들은 또 비밀 취급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상당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전쟁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라크 전쟁을 막 엄청 지지했다가 지금 돌아서고 나서 엄청 반대하게 되는 그런 비일관되는 문제점도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관료적 권력은 어떻게 견제될 수 있는가? 견제가 없으면 공적 조직이 공무원이나 강력한 사적 이익의 희생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부시 공화당 정부 하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이번의 해결책으로 첫 번째는 강력한 의회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제적 정부와 정당 체계야말로 공무원들에 의한 국가 권력의 강탈을 막아주는 최상의 장애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이렇게 사람들이 임명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임명을 통해서 임명되는 사람들이죠. 실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이들은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반복 업무를 통해서 훈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 설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가짐으로써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료와 항통속이 안 되는 까닭은 의회제적 정부 내에서 정당 체계의 기속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의 유지다. 즉, 자원 통제자들에 대한 의존을 최대한 인민들의 삶에서 벗겨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판이라는 영역을 시장이 아니라 중앙계획 혹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출판의 자유라든지 우리가 읽고 쓰고 듣는 것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쓸데없는 책을 쓸데없다기보다는 재미없는 책을 많이 내기는 했지만은 그 책을 내기 전에 관료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료들이 자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고 결정을 받으면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책을 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출판 영역에 대한 삶이 자원 통제자들에게 의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베버가. 2절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172에서 178페이지까지 설명을 교환에 담았습니다. 양가로의 베버가 불가피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모델은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로 경험적 조건은 아까 누누이 얘기했듯이 효율성을 위해서 관료제적 행정은 불가피하다고 베버는 생각했고 대중은 지도자를 선출할 능력은 있어도 직접 정책을 다룰 능력은 없다. 따라서 대중은 효과적인 견제를 하지 못한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 모델을 구성해야 된다고 베버는 생각했던 거죠. 동그라미, 의회 정치는 곧 정당 정치이며 정당 자체가 관료적 기구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쟁하는 정당은 의회제와 결합하면서 행정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선거란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경쟁하는 독재적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177페이지 세 번째 문단. 베버는 정치적 권위, 노련한 지도력,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 사이의 효과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유권자는 무능한 지도자들이 없어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음을 베버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가 유권자에 대해 할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었다. 인민에게 과도한 권력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권위와 책임 사회 균형을 찾아내야 했다. 결국 이 베버의 문제의식의 경험적 조건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죠. 관료제적 행정은 불가피하고 대중은 지도자를 선출할 능력이 있어도 직접 정책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이런 상황 하에서 관료제적 행정을 견제하고 대중의 어떤 지식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기는 폐해를 최소화하려면은 결국 지도자를 교체하는 의미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는 균형 있는 제도라고 베버는 보았던 것이죠. 178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왜냐하면 그는 새로우면서도 고도로 제한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란 질적으로 우수한 정치 지도자들을 창출해내는 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다. 즉, 선거 체계는 무능한 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기회만 줄 뿐이지, 뭐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장치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2절에 양가로 이 한계 보면은, 동그라미 1, 행정조직에서 조직 하부에 있는 자들의 권력 증대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17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관료제는 아래로부터의 붕괴의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개서적 통제를 방해하기 위한 공간을 확대시킬지도 모른다. 외부는 내적 조직화 과정과 그 밖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정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특성화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장관만 바뀌면 그 행정부의 그 분야의 관료들의 업무가 실제로 바뀌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관료들은 끊임없이 어떤 보신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뭘 자꾸 바꾸면 자기 일들만 늘어나는데 돈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한 어떤 정당 정치로 임명된 장관이라는 인물은 또 바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엎드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넘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보타지를 할수 있고, 실제 전문적인 일상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제 하부 조직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고,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비록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결국 실질적인 결과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 시민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성과 피동성. 이런 어떤 현실 진단과 정치 지도자는 능력이 있다. 이런 현실 진단. 이런 현실 진단을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렸는데, 그런 현실 진단에도 논리상 문제점이 있다. 18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만약에 우리가 정책 결정의 성과 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면, 결국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의하는데,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책 패키지를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정책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어떻게 해서 정책 패키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과 어떤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민 대중은 이렇다, 속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판단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뭉쳐서 패키지로 들고 가는 사람들 사이는 그 능력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논리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관련해서 복합적인 측면을 연구해서 시민 대중 중에서도 무비판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도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또 시민 대중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의제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의제,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의제, 그 시민이 토론과 논증, 그리고 지식을 검증하는 올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이렇다, 뭐.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뽑는 것밖에 못한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너무 논리를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된 논리 자체가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그라미 3. 정치 참여로부터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능동적 시민과 피동적 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이전의 여성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편견의 찬 서술들, 유명한 정치 철학자들조차도 여성들은 남성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큰 국가적 문제와 사안을 생각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어떻게 하면 남성들의 관심을 얻을까라는 문제라든가, 집을 장식하는 문제라든, 소소한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뭐, 예외가 없죠. 홉스, 로크, 루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여성들은 속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느냐?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정치 참여 자체가 여성들에게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애초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근데 관심을 가져봤자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몰리고 또뭐 자기가 결정 권한도 없는데 그 알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유인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애초에 피동적으로 되는 정치 참여의 배제가 다시 피동적 시민을 발생시키고, 피동적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정치 개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vicious cycle, 악순환을 도래한다는 점을 베버는 잘 보지 못했다는 거죠. 즉, 권력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방도가 없어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더더욱 산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의 깊게 탐구하지 않고, 여러 민주적 모델 가운데서 성급하게 지도자 경쟁 모델로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민 대중들이 실제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지금의 경험적 조건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건 마치 루소와 로크가 지금의 여성들이 보이는 어떤 정치 의식 이런 경험적 조건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성급하게 여성을 계속해서 정치 참여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이론 구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베버는 이 정도로 보고 슘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민주주의 최후의 흔적. 슘페터. 슘페터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치학계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이책 때문에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슘페터 자신은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름을 남겼고 정치학계 내에서도 이름을 남긴 좋은 사람, 그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양가로 1 교환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슘페트가 부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 개념이죠. 슘페트는 민주주의 풍부한 어떤 민주주의적 이상의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개념이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인데 18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용 단락을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란 용어와 지배라는 용어의 명백한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즉, 지도자 교체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것이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치 지도자들에 있는데, 인민들은 그 정치 지도자를 선거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공공선이라는 개념. 그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내려왔고 루소가 일반 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살려낸 이 공공선이라는 개념 또한 슘페르트는 공경합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인용문을 보면은 인용문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내가 투표 획득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실업가가 몰이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거죠. 즉 기업가가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가가 투표를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들, 정치적 담론 이런 것들은 공공선, 어떤 공동체 전체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래서 최대한 중첩적인 선호를 이끌어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는 어떤 투표 획득 의 추구이고 그 투표 획득에 사용되는 담론인 것이지 그것이 공공선과는 관련이 없다. 공공선은 어떤 조작적, 허구적 개념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187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3 인민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 또한 슈페트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슘페트는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187페이지에 쭉 보면은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약하며 격한 감정적 충동에 휩싸이시오며 그들은 스스로 어떤 일이든지 지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외부 세력에 약한 것으로 특징 지었다. 전형적인 시민의 심적 조직에 있어서 도락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가할 때의 취미나 혹은 무책임한 하적거리와 동등한 위치를 정치가 차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들으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락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할 때는 정치 이야기 안 하죠.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섹스를 한다거나 뭐 아주 맛있는 뭐 식도락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럴 때는 정치 이야기 안 하고 뭐 친구끼리 만나는데 할 일이 없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무책임한 하직거리, 한가할 때의 취미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슘페트가 한 거죠. 그리고 또뭐두 번째 문단에 보면 국내 업무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대다수 인민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현실감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이라고 슘페트가 이야기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법안 이런 것들은 인민상과 동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다양한 많은 복합적인 어떤 복잡한 법안들은 대다수 인민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떨어져 있어서 현실감을 가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의회에서는 토론되고 행정부에서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18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비합리적 편견과 충동이 보통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여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많은 것을 지배하며 둘째로는 공적 심성이 이기적인 정치인들이나 사업성의 이익 또는 각양각색의 이상주의자들과 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집단에 의해 상처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플라톤의 질문에 민주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독재의 폐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러한 슘페터의 제한된 민주주의 모델의 형태로 다시금 그 사상들, 민중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어떤 폄하, 그리고 현실의 어떤 경험적인 사태를 기술함으로써 규범적인 모델까지 끌고 가려는 이런 민주주의 모델로 새로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권자는 어떻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어떻다? 하면 슘페터 자신도 유권자면서 유권자는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쭉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플라톤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내용은 P191페이지 그림 5-2에 잘 설명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지 뭐 사볼만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그 경향 예측에 대한 책인데, 그 경향 예측이, 그렇게, 그 사람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슘페터가, 이 강한 명제가 틀려버렸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사회주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흥미로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책 자체의 어떤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근데 뭐 관심 있으면은 사보셔도 재미는 있는 책입니다. 양가로 삼 슘페터 모델의 특징. 동그라미 1.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의 분업을 옹호하고, 아까와 같은 조건 때문에.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만족스러운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19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유권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의 대의원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중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시도, 예를 들면 편지와 전보로서 대의원을 공격하는 행위도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는 너는 군중에 휩싸이고 한가한 취미나 무책임한 화제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대의원들의 어떤 심의를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어떤 분업을 이야기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1. 정치인들은 높은 경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적수인 지도자들과 정당 사이의 경쟁은 일반적인 헌법적 문제에 대한 합의의 기반을 둔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여러 문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의제 자체의 범위가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명성과 전통을 가진 잘 훈련된 독립된 관료제가 모든 측면의 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정치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베버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민주적인 자기 통제. 예컨대 유권자들과 정치인들 각자의 역할과 혼란과 모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비판 및 예측 불허의 폭력적인 형태 등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즉, 의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교체하는 그러한 행위 이외의 어떤 인민의 자기 목소리의 표출, 대규모의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불복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광범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슘페터가 FTA 집회라면 모조리 금지시키는 남한의 정부를 보면은, 아하, 나의 민주주의 모델을 잘 지키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여론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서로 다른 여론들을 포용하는 것은 바로 그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기반을 둔 사람들만 포용해주고, 아닌 사람들은 정치의 범위 자체에서 추방하는 그런 어떤 숨은 전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 동그라미 3 결론 199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 속에 간직된 사상은 결코 구체화될 수 없으며 그것의 정확한 결과가 어떤 것이든 사회주의적 미래는 그러한 사상과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슘페터의 어떤 기술 관료적 전망의 한계, 그리고 또한 베버에 대한 비판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 설정의 오류. 슘페터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상의 전통의 규범적인 면면과 현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모델의 경험적인 증거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규범적인 이상을 기각시키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증거는 규범적 이상과 다른 차원의 범주인데 같은 차원으로 혼동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 주체의 본질에 대한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 즉 이성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 주체의 통찰 능력을 폐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번역이 인간적 대리 행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Human Agent는 인간 주체로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는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Human Agent가 에이전트 이런 게 대리인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 일반의 어떤 개개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 선택에서만 유권자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근거가 없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번째로 인민의 의사는 강력한 제도의 단순한 투영은 아니다. 203페이지 두 번째 문장. 즉 슘페트는 민중적 의사가 제조되는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대중매체와 정치제도, 그 밖의 공식적인 사회학기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사실상 크다는 것을 제시하는 다양한 증거가 사회과학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도 역시 많이 있다. 그래서 경험적 증거를 보면은 인민의 정치적 태도가 위로부터 받아들이는 메시지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규정된다는 견해를 지지할 만한 증거는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정치와 대중매체에서 공표된 견해는 일상적인 경험과 지방적 전통 및 계급 구조와 복합적인 방식으로 엇갈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는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거나 마치 그것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법안인 것처럼 정부의 입장을 마치 국정홍보처나 된 듯이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0%가 넘는 남한 사회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한 입장을 그런 그 어떤 정부의 발표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 대중매체의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주물돼 가지고 의견이 그걸 뭐 천편일률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런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 같은 것은 정치 지도자들 즉 의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죠. 한나라당부터 민주노동당까지 합의가 있는데, 근데 국민연금 없애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상관이 없고 국민연금을 정치주자들이 일치단결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주물대지 않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제가 한두 가지를 들었지만 단순한 투영은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제도의 단순한 투영은 아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여당이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선일보와 같은 거대 신문이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단순한 투영으로 생각하고 다른 커뮤니케이션 구조 여기서는 일상적인 경험과 지방적 전통 및 계급 구조의 복합적인 방식에서 톰슨을 인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조에서 듣는 견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학 동창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대학 동창들과 무책임한 화제거리로 또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시민교육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대중매체와 정부적이 관리의 발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의 단순한 투영은 아니라는 점을 슘페트는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응당 민주주의 연구자라면은 이런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어떻게 잘 포착해서 이것이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구조, 정치 참여를 진작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인데 슘페트는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오직 대중매체와 학교, 정부 지도자들 등의 강력한 제도의 투용으로서만 대중의 정치의식을 생각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당성 개념, 리지더머시. 그 개념이 갖는 복합적 개념의 어려움을 무시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슘페트는 투표 행위가 정치체나 정치제도가 수행되거나 정당화되는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가정. 그러니까 투표해서 뽑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정체를 내가 계속 지지한다. 나는 이 정체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의제를 해버린 거죠, 슘페트가. 그렇지만 이러한 정당성 개념이 갖는 어려움은 수용하거나 동의하는 서로 다른 근거들 사이에 구분을 짓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수용하거나 동의할지도 모른다 해서 204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브마스 뭐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참조해서 헬드가 목차를 만들었는데 뭐 문제에 있어서 선택이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비밀투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택이란 없겠죠. 그래서 뭐 99%니 100%니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전통이 이렇다 이런 것들 세 번째로 무관심해서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선출되는데 그 총학생회가 50% 겨우 넘겨 가지고 뭐 과반수 기준을 폐지한 학교들도 많죠. 과반수 기준 폐지해서 뭐 40%가 해가지고 그40% 중에 또 20%. 0.4 곱하기 0.2 하면은 얼마입니까? 0.08, 즉 8%의 대학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것이 저 총학생회에 섰다 그러면은 슘페트는 투표 행위를 했으니까 이 총학생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대학 인민 대중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총학생회가 뭐 서든 말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수용한 것이지 그것이 리지러머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뭐 실용적 묵인. 우리가 아까 말한 침묵의 대화법 뭐 이런 거, 뭐 이런 침묵의 대화법. 그뭐 운명처럼 보이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즉 상이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처럼 보이는 것을 수용하고 예전에는 그 여성들이 직업 생활을 하지 않고 혹은 독신으로 직업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좀 하다가 결혼해서 양육과 가정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용하는 것이 그 가부장적 분업 체계를 정당화하고 있고 정당성을 수용했느냐, 정당성을 갖게 됐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명처럼 보이는 것을 수용하는 실용적 묵인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묵인한다. 도구적 수용 또는 적군부 동의. 그래서 뭐, 국공합장을 했는데 공산당이 국민당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겠죠. 그냥 뭐, 국공합장을 한 거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여섯 번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정보가 옳은지 정확한지 적절한지를 결론짓는다. 그래서 should, ought와 같은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규범적 동의. 이것이야말로 정당성 개념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곱 번째, 이상적 환경에서 모든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을 것이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6번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정당성을 체제가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 사회 사회는 1, 2, 3, 4, 5의 측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들을 슘페트는 구분하지 못하였고 결국 지도자 사회들의 선택에 만족하는 것이 유권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단순히 의제를 해버린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슘페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지도력을 얻기 위한 경쟁. 이 경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은 토론과 발표의 자유라는 조건만 잘 보장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조건만이 정치 지도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은 아닌 것이죠. 20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중간에 보면은 첫째로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직위를 가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실상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탁금 규정만 해도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은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원래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2,000만 원 너무 세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렸더니 1,500만으로 그 공선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민노당에서 아마 헌법소원을 했을 텐데 다시 갖고 갔더니 이번엔 합헌이란 거죠. 500만 원 깎았는데 위원회에서 합헌으로 너무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후보자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기능적인 민주주의의 기능적 측면이 잘 기능하려면 후보자의 난립 막아야지 그 실제 선거를 통해서 중지가 잘 모아진다 이런 걸 들었는데 후보자의 난립이 과연 우리 어떤 정치 참여에서 평등을 능가할 만큼 후보자 난립 방지가 중요한 가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탁금이라 1,500만 원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장막도 되지 못하겠죠. 1,500만 원 내면 되는 뭐 그게 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문제지. 기탁금이 문제는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후보자 난립이 방지되는 것은 오직 재산이 적은 사람들한테만 후보 난립 방지되겠죠. 그래서 1,500만 원이면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모으면은 6개월 정도 모으면은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선거 나가려고 밥 하나도 안 먹고 돈만 저축 100% 합니까? 저축? 이게 뭐 자기들은 돈 많이 버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돈 많이 벌죠. 그 공무원들 최고위 공무원들이니까 500만 원 이상은 벌 거란 말이죠. 지금 소득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이면은 최고위 소득자인데 600만 가까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자기들은 최고위 소득자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 최고위 소득자들은 600만 원, 640만 원 정도 벌면은 다 쓰고 소비에 425만 원 정도 쓰고도 뭐200 몇십만 원 남는데 그럼 200만 원씩 저축하면은 뭐몇 달만 저축해 1,500만 원다 모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기탁금 합헌이다 그러고 그게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다 돌려받고 10%에서 15% 사이면 반만 돌려받거든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10% 이상이면은 다, 뭐, 제 생각에는 5% 이상이면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기탁금을, 두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탁금을 모든 나라가 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기탁금 제도가 폐지된 곳이 대부분이고, 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액수만 두고 있죠. 후보자 난립은, 후보자 추천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추천에 상한을 둠으로써 예비 선거 운동과 선거 과외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기탁금 제도 이거 뭐 기탁금 이야기를 잠시 3000% 빠져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기탁금은 우리가 가장 그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기탁금뿐만 아니라 연줄도 있어야 되고 연줄을 대야지 당에서 연락도 오죠. 요번에 한번 나갈랴 막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런데. 그러면 연락도 안 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국회의원 한번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환경미화원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뭐 그러니까 출마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일단 기탁금에서 걸리고 이 선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한 정치 하여튼 정치 지도력을 갖기 위한 경쟁에서 토론과 발표의 자유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을 슘페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술 관료적 전망이 제한된 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슘페트의 어떤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쉬고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